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백악관은 25일 성명을 내고 중국을 방문 중인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유익한 회담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해를 같이 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관계가 상당히 진전된 점에 라이스 보좌관과 시 주석이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견이 있는 분야는 솔직하고 건설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시 주석에게 미국은 중국을 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도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강력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지난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뒤 중국을 방문한 미국 정부 최고위 인사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가 열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25일 중일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을 중국이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라며 일본이 개입하고 선동하는 것은 음모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중국 신문사가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현재 중일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고 미묘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북부와 중부 지방에 홍수가 발생해 적어도 15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으며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허베이성과 허난성에 홍수와 산사태가 집중되는 등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허베이성에서만 104명이 숨졌고 101명이 실종됐는가 하면 5만 3천 채의 가옥이 파괴됐습니다. 허난성에서도 15명이 숨지고 7만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당국이 제때 경보를 발령하지 않는 등 홍수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전직 고위 군 장성이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25일 중국 군사법원이 궈보슝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상장계급과 함께 모든 정치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궈 전 부주석의 모든 재산도 몰수됐습니다. 궈 전 부주석이 상소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1심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74살인 궈 전 부주석은 중국 수립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받는 최고위급 장성이 됐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인의 추가 억류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24일 주간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계 미국인이 억류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체포 중인 미국인의 실명은 밝히지 않은 채 그가 동북부 고르간시에서 체포됐으며 테헤란에서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이란계 미국인 로빈 레자 샤히미 씨는 이달 초 어머니가 있는 이란 고르간시를 방문했다가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퇴역 군 장성을 만났다고 이스라엘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엠마누엘 나흐숀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도레골드 외무부 정책관이 예루살렘의 한 호텔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안와르 에슈키 전 장군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에슈키 전 장군은 현재 사우디 제다에 있는 한 정책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사우디 왕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양국 사이에 이 같은 만남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나침반이나 지도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별을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별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어준 것이죠. 어느 한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고 또 유명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영어로 흔히 스타라고 부릅니다. 별이란 뜻인데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프로농구 NBA의 최고 스타 마이클 조던이 최근 미국의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 갈등 해결을 위해서 미화 2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조던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일에 이 돈이 쓰이길 바랐다고 하는데요. 농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되는 진정한 별, 진정한 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6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6일 화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6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25도, 신의주 22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4에서 26도, 함흥 21도에서 2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9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스윗박스의 노래입니다. Life is cool.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독일에서 최근 일주일 새 테러 또는 불특정 다수 민간인을 노린 공격이 4건이나 발생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운동선수들의 불법 약물 의혹을 심사해온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러시아 대표단의 리우 올림픽 출전기를 열어주기로 결정했고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체육계와 언론이 이 같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와 타이완 당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인들의 타이완 관광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간인 공격, 독일에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며칠 새 연이어서 발생했군요.
예, 최근 도끼와 칼, 총기, 폭발물들을 사용해서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공격하는 사건이 독일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에는 17살 난 소년이 바이에른주 비르츠부르크의 한 통근 열차에서 도끼로 휘둘러서 5명을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고요. 금요일에는 뮌헨의 대형 상가에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주변에서 18살 난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서 10명이 숨지고 또 다른 10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네. 자,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24일에도 민간인 공격이 2건이나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남서부 로이틀링겐에서 21살 된 남성이 흔히 정글도라고 하는 이 대형 칼을 휘둘러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고요. 같은 날 밤에 안스바흐의 한 식당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서 적어도 12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에 3명은 현재 중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건 용의자들에게서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요?
예, 최근 독일에서 잇따른 이 민간인 공격 사건의 용의자들이 모두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에서 온 난민 혹은 이민 가정 출신 10대 소년이거나 20대 초반의 청년들입니다. 이 안스바흐 자살 폭탄범의 경우 이 시리아 난민 출신인데요. 범행 전에 휴대전화에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영상을 녹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연이은 테러로 충격에 빠진 독일 사회는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유화적인 난민 정책을 비판하고 헌법을 바꿔서 치안 강화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독일에 난민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 지난 1993년 유럽연합 발족 이후 이 터키와 동유럽 등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독일로 이민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시리아에서 이 내전이 발생하는 등 중동의 상황이 혼란스러워진 이후에는 이 지역에서 난민들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독일에서 망명을 신청한 난민의 수가 1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늘어나는 난민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있었다고요?
예, 그건 비단 독일에서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예.
예,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최근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들 난민들이 저소득층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또 치안과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불만과 우려가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영국에서는 난민 증가와 이에 따른 이 사회적인 불안이 EU 탈퇴를 찬성하는 의견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난민이나 이민자들이 실제로 독일이나 서유럽에서 치안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데 따르면요. ISIL을 비롯한 테러 조직들이 난민 대량 유입의 틈을 타서 조직원을 유럽에 침투시킬 가능성을 안보당국 관계자들이 독일 등 각국 정부에 경고해왔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모의 관련 혐의로 수사 중인 사례가 7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난민들이 저지른 일이기도 하지만 이 최근 유럽 각국의 테러나 민간인 공격 사건을 보면 또 다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요?
네. 최근 이렇게 유럽에서 잇따른 불특정 다수 민간인 공격이 대부분 주말이나 휴일에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예, 지난 주말 동안에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에 앞서서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었던 공휴일이었던 14일 프랑스 휴양 도시인 니스에서는 ISIS 사상에 심취한 한 남자가 이 대형 화물차를 몰고 축제 인파 속으로 돌진해서 84명을 숨지게 하고 수많은 부상자를 낸 참사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지난 1일 방글라데시 다카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질극 역시 이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말에 테러 공격이 몰리는 이유는 뭡니까?
예, 전문가들은 ISI를 비롯한 테러 조직들이 최근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이 서방연합군이나 이들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를 상대로 이 폐퇴를 거듭하면서 비무장 상태의 쉬운 목표물, 이른바 이 소프트 타깃으로 공격 목표를 전환한 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테러 단체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민간인들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건데요. 민간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대를 노리다 보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의 식당 또는 상가 등을 공격하는 겁니다.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형 상가 같은 이런 비보호 시설에 대한 공격은 사전에 첩보가 없는 이상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대처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러시아 선수들의 리우올림픽 출전 여부를 종목별 연맹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요?
네, 러시아 선수들은 지난 2014년 이 자국에서 열렸던 소치의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가운데 불법 약물 사용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었는데요. 이들의 리우 하계 올림픽 출전이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출전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예, IOC가 일요일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어서 리우 올림픽의 러시아 선수단의 참가 여부는 종목별 연맹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초 이 세계 체육계 일각에서는 러시아 선수단의 리우 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하는 이런 중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놨었습니다. 일부 예측과 빗나간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근데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불법 약물 문제로 출전이 전면 불허될 뻔했던 러시아 선수단은 이로써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네. 자, 위기를 넘기게 된 거라면 이 러시아 올림픽 대표단이 아직 또 다른 그 관문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OC는 이 러시아 선수단의 올림픽 출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리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각 종목별 국제연맹이 이들의 출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현재 국제육상경기연맹 그리고 국제역도연맹은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종목의 연맹들도 이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별 연맹은 이 러시아 올림픽 출전을 허용할 걸로 국제체육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다음 달 5일에 개막하는 리우 올림픽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와서 러시아 선수단을 제재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또 개최국인 브라질 현지 정치, 경제, 치안 불안 등으로 올림픽 대회에 대한 관심이 역대 어느 대회보다 떨어진 상태에서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체육 강국으로 꼽히는 이 러시아의 출전마저 좌절되면 올림픽 흥행이 저조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IOC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세계체육계의 불법 약물 사용과 유통 등을 통제하는 기관인 이 세계의 반도핑기구는 러시아 선수들의 이 올림픽 전면 출전 금지를 요구했었는데요. 이번 IOC의 결정 직후에 크레이그 리디 세계의 반도핑기구 회장은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이번 불법 약물 파문은 깨끗한 체육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태라면서 IOC가 우리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또 미국이나 영국의 주요 언론사들도 IOC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죠.
네. 미국 USA Today지는 25일자 보도에서 IOC가 영혼을 팔았다면서 불법 약물 사용에 연루된 러시아 선수들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경기에 참여하며 시상대에도 오르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도 IOC의 리더십이 실망스러웠고 올림픽을 앞두고 혼란만 가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운동선수들의 불법 약물 파문,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짚어볼까요?
예, 지난 18일이었죠. 예, 세계 반도핑 기구가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스포츠 대회에서 러시아 정부가 개입된 조직적인 약물 검사 표본 조작이 있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 미국 뉴욕 타임스 신문이 러시아 당국자의 폭로를 크게 보도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는데요. 반도핑 기구가 이 보고서를 낸 사흘 뒤에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시킨 국제육상경기연맹 결정에 반발해서 올림픽에 나가겠다면서 러시아 선수 67명이 제기한 제소를 기각시켰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본토에서 타이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군요.
네, 타이완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에 이 본토의 중국 정부와 이 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달에 타이완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타이완 관광국은 월요일 지난달에 중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1.9%나 감소한 27만 1,47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4월에는 타이완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37만 명에 달했었습니다. 이 차이잉원 정부 들어선 5월부터 이 양안 관계가 불안해지더니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네. 자, 이런 통계가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요?
네, 27만여 명으로 집계된 이번 월간 통계는 중국 정부와 타이완 당국 사이의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04년 1월 26만 8천 명을 기록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타이완 관광국은 이번 통계가 최근 악화 일로로 치달은 양안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 타이완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사고로 숨지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9일이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 24명을 비롯한 운전기사와 안내인 등 26명이 탄 관광버스가 공항으로 향하던 중에 차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일이 중국에서 크게 보도되면서 이 타이완 관광을 피하는 대신에 한국이나 일본으로 목적지를 돌리자는 움직임이 중국 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월요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막합니다. 이 앞서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팀 케인 연방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데비 와서만 슐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최근 이메일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사임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정치 관련 뉴스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즌이 야후의 인터넷 사업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 차례군요.
네, 민주당은 월요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를 여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자, 이에 앞서서 클린턴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확정해서 발표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토요일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합동 유세를 펼쳤는데요. 클린턴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지요.
I have to say that Senator Tim Kaine is everything.
네, 케인 의원은 공화당 후보들과는 정반대라고 클린턴 후보는 말했는데요. 취임 첫날부터 업무를 잘 수행하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또 케인 의원은 할 일을 해내는 진보주의자라면서 케인 의원과 함께 벽이 아니라 다리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트럼프 후보가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높은 벽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말해왔었는데 그 점을 좀 빗대서 이야기한 것 같군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미국 사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혀 다른 미국,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미국의 장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케인 의원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America was not built on fear. America was not built on fear. It was built on courage.
네, 미국은 공포 위에 건설된 나라가 아니라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주어진 일을 해내겠다는 결단력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겁니다.
네. 자, 케인 의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케인 의원은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 출신이고요. 미주리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하버드 법률 전문대학원에 나와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 시장을 거쳐서 2006년부터 4년 동안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냈고요. 2013년부터 버지니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케인 의원이 클린턴 후보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로 선정이 됐는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서 토마스 페레스 노동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중남미계 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냐며 기대를 했던 사람들은 다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경선에서 클린턴 후보의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케인 의원이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케인 의원은 민주당 정치인들 가운데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자, 상대당인 공화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케인 의원에 대해서 은행에 의해서 지배되어 온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이 추구해온 모든 것에 반대되는 사람이라면서 샌더스 의원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샌더스 상원 의원을 언급했는데 막상 샌더스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군요.
예, 샌더스 의원은 그렇게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일요일 CNN 방송에 출연한 샌더스 의원은 케인 의원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며 트럼프 후보보다 100배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월요일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에 앞서 자신을 지지하는 대의원들 앞에서 연설했는데요. 클린턴 후보와 케인 후보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계속해서 민주당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비 와서먼 슐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돌연 사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클린턴 후보를 편파적으로 선호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1년 반 동안 민주당 전국위원회 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이메일 19,000개를 공개했는데요. 자, 그 가운데 와스만 슐츠 의장과 당 지도부 인사들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네. 사실 샌더스 의원이 그동안 이 와서먼 슐츠 의장에 대해서 편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표시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불화를 겪어왔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이번 위크리크스 폭로로 알려진 이메일 내용과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와서먼 슐츠 의장의 사임을 요구했죠.
네,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와서먼 슐츠 의장이 사임하기로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와스먼 슐츠 의장은 전당대회를 직접 주재하지 않고 연설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자, 그런데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전당대회가 끝나면 의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와스먼 슐츠 의장이 민주당의 장래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이 폭로 내용을 보면 와서먼 슐츠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다는 건데요. 이 클린턴 후보 쪽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성명에서 와서먼 슐츠 의장이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해 애써준 데 감사를 표했는데요. 덕분에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 선거운동본부 로비묵 본부장은 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위키리크스의 이메일 공개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앞서 민주당 전당위원회가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당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임묵 본부장은 러시아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컴퓨터를 해킹했고 해킹한 이메일을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대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묵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며 일축했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는 월요일 이번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약간 삐끗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이번 주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을 조금 살펴볼까요?
네, 공화당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매일 다른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월요일 주제는 함께 단합하자입니다. 클린턴 후보의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공화당의 전당대회 때는 이 트럼프 후보의 아내와 또 자녀들이 직접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 가족들의 찬조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클린턴 후보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딸 첼시 클린턴 씨가 나와서 연설하고요. 그 밖에도 뭐 연사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상원의원의 지명 수락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수락 연설을 하면서 전당대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즌이 야후의 핵심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 버라이즌이 월요일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야후의 인터넷 사업을 4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라이즌의 로월 맥커텀 회장은 성명을 통해서 야후 인수로 이동통신 회사인 버라이즌이 디지털 광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초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야후의 인터넷 사업을 인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말하는 거죠?
네, 이번 인수에는 야후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털, 즉 검색과 뉴스, 이메일, 비디오, 그리고 텀블러라고 하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온라인 광고 사업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글 또 페이스북과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버라이즌은 작년에 또 다른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AOL을 44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야후라고 하면은 한때 인터넷 세상을 선도했던 그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994년 스탠퍼드 대학원생이었던 데이비 필로와 제리 양이 설립한 야후는 인터넷 정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찾게 해주는 포털 사이트를 창시했는데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 포털 사이트, 즉 야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조나산 스위프트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괴물 이름이기도 한 이 야후는 이후 포털 사이트의 대표 저자로 우뚝 서게 됐지요.
네, 자 이렇게 가장 앞서 나갔던 인터넷 업체였는데 현재 야후의 명성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죠?
예, 맞습니다. 야후는 포털의 강자로 떠오른 구글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요. 또한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동기기를 통한 미디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2012년에 구글에서 일했던 머리사 메이어를 이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영입하면서 부활을 꿈꿨는데요. 하지만 결국 구글과 페이스북 등 새로운 인터넷 강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난 4월에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 메이어 최고 경영자가 영입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야후가 되살아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았는데 네.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야후의 메이어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야후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내년 초에 인수 작업이 최종 마무리된 이후에도 메이어 최고 경영자가 계속 일을 할지는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만약 물러날 경우 5,700만 달러의 퇴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예. 자, 이렇게 야후가 버라이즌에 인수가 되면 이제 야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까?
이 독립적인 인터넷 기업으로서의 야후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야후의 기업 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알리바바와 야후 재팬의 지분은 남아있고요. 또한 이번 인수에서 이 야후의 비핵심 특허권 부문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한편 버라이즌은 AOL과 야후 인수로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보강하면서 미국 최대의 손전화와 인터넷 통신 서비스에 이어 디지털 사업과 디지털 광고 분야까지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군사 반란이 일어났던 터키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현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반란 세력 숙청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터키는 어떤 나라인가요?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터키는 어떤 나라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터키는 이슬람권 국가들 가운데서는 드물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세속주의 국가입니다. 이 세속적이라든지 세속화됐다는 말 때문에 자칫 어감이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적 개념의 세속주의란 국가를 운영할 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뜻합니다. 터키의 세속주의는 터키인들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케밀 파시아 집권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국민의 98%가량이 이슬람교를 믿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돼 있고요.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 등 폐쇄적인 일부 아랍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도 눈에 많이 띕니다. 터키는 한반도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국가인데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동서양이 만나는 길목에 있어서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나라인데요. 중동 전문가 한양대학교 이희수 교수 설명 들어보시죠.
지도를 보면은 이제 이스탄불은 유럽에 속해 있고 한 97%의 땅은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또 바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중앙아시아, 유럽 세 대륙이 만나는 삼각 지점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터키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함께 아우를 수 있고 또 그 세 대륙을 또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죠.
또 최근 몇 년 새 국제사회에서 터키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Well, Turkey is positioning itself to become a bigger player in the Middle East, for starters.
미국의 거주하는 터키 언론인 바리시 오나리 씨가 국제사회에서 터키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터키는 이 지정학적인 요인 외에도 지난 10여 년간 급성장한 경제를 바탕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중동 지역의 새로운 맹주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길거리 좌판 행상에서 자수성가한 정치인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은 1954년생으로 터키 흑해 연안에서 해안 경비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3살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터키 제2의 도시인 이스탄불로 이주했고요. 에르도안은 10대 청소년 때부터 이스탄불 시내 거리에서 음료수와 빵을 내다 팔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이슬람 학교를 다녔고요. 이스탄불에 있는 마르마라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졸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청소년기 에르도안은 축구 선수로도 활약했는데요. 기량이 워낙 뛰어나서 유명 축구팀에서 영입을 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청년 시절에는 공산주의와 유대교, 비밀 결사 조직인 프리메이슨을 악마시하는 내용을 담은 연극 극본도 직접 쓰고요. 연출은 물론이고 출연까지 한 일도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1978년에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정치의 눈을 뜬 청년 시절
에르도안 대통령이 처음 정치에 관심을 가진 건 대학생 때 전국 터키 학생 연합이라는 조직에 가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철저한 이슬람 교육을 받았던 에르도안은 당시 이슬람교도로서는 최초로 터키의 총리가 된 네흐메틴 에르바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됐고요. 이후 청년 지부장 등을 맡으면서 정치적인 기반을 넓혀갔습니다. 에르도안은 1994년에 4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스탄불 시장으로 당선되는데요. 4년 재임 동안 이스탄불의 고질적인 상수도와 교통 문제 등을 해결하는 등 상당한 행정 능력을 발휘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세속주의에 반대하는 철저한 이슬람주의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릴 적부터 이슬람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한 철저한 이슬람주의자입니다. 1999년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약 4개월간 복역한 경력도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2001년 이슬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의개발당을 직접 만들었고요. 2002년 선거에서 이 정의개발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2003년에 터키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후 모든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게 하고요. 여대생들에게 이슬람 전통의 가르개를 허용하는 등 이슬람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도안의 이런 이슬람화 정책은 터키 군부의 견제를 받는 계기가 됐는데요. 터키군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케밀 파샤 장군의 뜻을 이어받아서 세속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에르도안은 장기 집권을 꿈꾸는 술탄일까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터키의 총리를 3차례나 연임했습니다. 이렇게 연임할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터키 경제를 살려낸 게 컸습니다. 에르도안은 총리직 4번 연임을 금지한 규정에 부딪히자 임기 중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꿔서 2014년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에르도안이 이슬람 최고의 권력자 술탄을 꿈꾸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때 비자금 의혹을 받으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적들의 음모라고 주장했고요. 이는 상대를 제거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인터넷과 언론 통제를 강화해서 이를 비판하는 시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가면 취임 직후 법원의 불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궁 신축에 들어갔는데요. 그 규모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4배, 미국 백악관의 30배 규모라고 합니다.
군사 반란 불발과 국제사회 반응
터키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제히 쿠데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Turkey's democratically elected civilian government and that country's democratic institution.
We have firmly condemned the attempted coup by certain members of the Turkish military. Britain stands firmly in support of Turkey.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일단 에르도안 정부가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쿠데타 이후 에르도안 정부가 대규모 숙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적 방식의 처리를 요구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또 이번 쿠데타 불발을 계기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원했던 대로 이 터키가 세속주의 원칙을 버리고 다시 완전히 이슬람 국가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는 특히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의 전쟁 그리고 시리아 난민 사태 해결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금 터키 정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get in touch with someone. Get in touch with someone입니다. 본문에서 알리스가 Hey Jason, I tried to get in touch with you yesterday, but I couldn't.
야, 제이슨, 어제 너와 연락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라고 하자 제이슨은
I kept my cell phone off the entire day. That's why you couldn't get in touch with me.
어제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꺼놔서 나랑 연락이 안 됐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get in touch with someon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Jason, I tried to get in touch with you yesterday, but I couldn't.
I kept my cell phone off the entire day. That's why you couldn't get in touch with me.
Today's expression is get, G-E-T, get, in, in, touch, T-O-U-C-H, touch, with, W-I-T-H, with someone. Get in touch with someone. To get in touch with someone is to initiate or establish contact or communication with someone. You can make contact with someone by phone, letter, visit, email, and much more. 네, get in touch with someone은 누군가와 연락을 취하다 혹은 접촉하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 동사 touch. touch는 만지다, 감동시키다, 어떤 수준에 이르다 등 다양한 뜻이 있지만 이 표현에서는 접촉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Alice tells Jason that she could not get in touch with him yesterday.
네, 오늘 본문에서 알리스는 제이슨에게 어제 하루 종일 제이슨과 연락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Hey Jason, I tried to get in touch with you yesterday,
But I couldn't.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구와 연락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get in touch with someone 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Pauline,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Pauline,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됩니까?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Jason, I tried to get in touch with you yesterday, but I couldn't.
I kept my cell phone off the entire day. That's why you couldn't get in touch with me.
Let's review. To get in touch with someone is to initiate or establish contact or communication with someone. Get in touch with someone.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Ronnie Miss Levy 부른 Smoky Mountain Rain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From a phone booth in the rain, I called to tell her I've had a change of dreams, I'm coming home. But tears filled my eyes when I found out she was gone. Smoky mountain rain keeps on falling. I keep on calling her name. Smoky mountain rain, I'll keep on searching. I can't go on hurting this way. Down outside a cafe, he said that he was going as far as Gatlinburg. I climbed up in the cab, all wet and cold and lonely. I wiped my eyes and told him about her. I've got to find her. Can you make these big wheels burn? For letting go, a woman needs someone warm to hold. I feel the rain running down my face. I'll find her no matter what it takes.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과 베라 주로바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7월 12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협정은 시민들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양측 간 교류와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쉴드는 양측 기업이 유럽 시민의 개인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할 때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고안해냈습니다. 이 협정은 유럽 시민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하고 강력한 수단입니다. 또 기업의 개인 데이터 사용 행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국 정부의 감시와 유럽연합 관련 당국의 공조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프라이버시 쉴드가 개인 데이터 전송과 관련한 유럽연합의 법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협정을 숙지하고 이를 적용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오는 8월 1일부터 인증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새로운 데이터 보호 방안에 따라 미국에 사업체를 둔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이른바 셀프 인증을 거쳐야 하고 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쉴드 가입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일단 채택을 결정한 이후에는 미국 법에 따라 이행 사항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플리츠커 상무부 장관은 미국과 유럽이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생각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기업은 물론 지역사회와 시민도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업체가 체코에 있는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독일에 있는 제조업체가 미국 테네시에 있는 연구소와 협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역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혁신적이고 최신의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